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헤롯 왕 때 태어나셨겠습니까?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의 어떤 정치적 환경과 여건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침묵기를 가지신 것 같죠. 그러다가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냐 하는 것이죠. 왜 하필 헤롯 왕 때 태어나신 걸까요? 이 헤롯 왕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3절이에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 그는 BC 47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BC 40년, 총독으로 7년 있다가 그는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책봉되는 것이죠.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가 유대 왕으로 분봉왕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는 에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출신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그야말로 총애를 같이 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로마 황제를 설득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비록 에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도 나름대로 지략과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면은 자기의 사제를 터는 흉내를 취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서라도 그들에게 곡식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그 당시에 유대 사가들에 따르면 악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정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두질 않았고 그는 의심이 많아서 가족들도 가차없이 살해한 사람입니다.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장남도 죽였고 또 다른 두 아들도 죽였고 아마 그의 칼에 쓰러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왕과의 딸과 혼맥을 맺음으로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신앙의 중심지나 같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건하는데 어떤 정통성의 빌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악하고 악독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태어나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하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는 것이에요. 누가 제일 처음 전해 듣고 나타난 것입니까?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우리가 보면 뭐 동방박사가 어떻게 세 박사가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 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일행이 얼마인지 몇 명인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유향, 뭐 나중에 모략, 황금 그 세 가지를 가져온 걸로 봐서 세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지만 몇 사람이 왔는지는 모르죠.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바벨론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을 할 뿐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나타났죠. 그리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경배하려고 한다. 이들이 나타난 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인데 메시아가 왔다니, 왕 중에 왕이 태어나셨다니,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이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뭐 기뻐 날뛴 게 아니에요.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야단 법석을 부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은 소동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온 것을 기뻐하거나 메시아가 왔다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지고 경배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여기 찾아오게 된 배경은 사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들 동방박사들은 어쩌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찾아왔을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이 14절을 보면은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리라. 어쨌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17절은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이 기록에 따르면은 이 예언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더 성경에 예언된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경배하러 왔는데 왕은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가 이미 나이 70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40년 이상 왕위에 올라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노역이 더 심했을 것이고 의심은 더 많아졌을 것이고 권좌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겠죠. 아니 누가 도대체 내 왕좌를 왕위를 노린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가 지금 소집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자 너희들이 지금 대망해온 메시아 너희들이 그동안 줄곧 기다려온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미가스를 찾은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또 다른 곳에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인데 이건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아마 지칭한 걸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 뜻으로 하면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풍성한 어떤 곡물 재배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죠. 떡을 많이 만들려면 그래도 유복한 곳이죠. 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야곱이 라헬을 묻었던 곳입니다. 이곳이 이 지역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새의 집안이 이쪽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에 태어난 것이죠.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알만한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마태는 이 미가서 5장 2절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은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는 마태는 가장 작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근본이 영원에 맞닿아 있고 상고에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7절, 8절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에 헤롯이 가마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첫 번째 한 조치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가만히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만이라는 단어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장 19절에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처리할 때 가만히 처리했다라고 하는 같은 방법이에요. 은밀하게, 비밀리에, 남들이 모르게. 그러나 보십시오. 요셉은 가만히 이 일을 처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고 태중의 아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가만히 이 일을 처리하고자 했고, 지금 헤롯 왕은 가만히 비밀리에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은밀하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 조용히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배려해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조용히 은밀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조용히 가만히 움직이더라도 어떤 동기로 저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고 다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배신하는 사람들은 되게 조용히 움직입니다. 되게 은밀히 움직입니다. 그냥 수면 밑에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듯 부지런히 다니는데 티를 드러내지 않아요. 헤롯은 지금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너희들이 따라온 이 별은 언제부터 이 별이 나타났느냐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요. 가만히 움직이면서 이 헤롯은 마음에 없는 얘기,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야, 가서 너희들이 찾아내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경배는 경배입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는 것밖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40몇 년간 지킨 이 왕위를 죽는 날까지 지키고자 하는 생각 외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너무 재미있는 유언을 남겼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를 하나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놔라. 내가 죽는 날 같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는 안 울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울 것 아니냐. 우는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자기가 죽으면 다들 웃지 않을 거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하나 잡아넣었다가 자기하고 같이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사람이지만은 철권과도 같은 권력을 휘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가장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서 어쩌면 백성들이 숨도 쉬기 어려울 이때에 참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온 백성들을 질곡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참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왕인가를 묻는 책이에요. 누가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헤롯인가 왕인가. 오늘 이 헤롯은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박사라는 말은 사실 원래 원어는 페르시아에 있는 제사장들을 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뭐 점성술사를 뜻하게 되고 또 마술사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예언자나 학자를 뜻하기도 하는 그렇게 쓰인 단어였는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와서 정말 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백성보다도 그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이 이방인들인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여러분, 성경 마태는 지금 절묘하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누가 메시아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예배자인가? 그런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정말 간절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인가? 누가 참 예배자인가? 마태는 어쩌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기뻤습니다. 별이 이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현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유가 놓여 있고 변변한 집이 아니라 보료를 깐 것도 아니고 그곳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경배하다는 단어가 원래 엎드리다는 거예요. 이 경배하다는 원래 단어의 뜻이 정말 오체투지하는 겁니다. 온몸을 땅에 엎드려서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이고 종됨을 자인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뻣뻣이 고개 들고 예배드리는 게 이게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닌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는 정말 홀로 골방에 앉아서 정말 머리 이마를 땅에 조아리고 누워서 주님께 간절히 내 마음의 소원을 엎조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행위가 진정한 예배지. 나와서 무슨 뭐 찬양 잘하나 한번 보자. 오늘 설교 준비가 좀 됐나 들어보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기에는 어쩌면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아기 예수예요. 무슨 이 아기에게 엎드려 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또 이분이 메시아임을 굳게 믿었으면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뭐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잘 얘기하잖아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고 몰약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몰약을 탄 그 이걸 마시라고 할 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드린 귀중한 물품이었지만 그러나 이 귀중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들은 먼 길을 왔습니다. 오랜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탄생할 때 때를 맞춰왔습니다. 그들도 탄생의 때를 맞춰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헤롯의 통치가 극악무도한 통치가 극에 달했을 때 어쩌면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듯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가 짙은 어둠에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왜 하필 헤롯 때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왜 하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 부름받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것이고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집에 결혼했습니까? 왜 하필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왜 하필 그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왜 하필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까?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때 이 자리에 왕궁에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내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함이 아닌가 질문했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왜 이 시대에 인가?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가? 그런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온 길이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 당시에는 꿈이 주어졌어요. 마리아에게 꿈이 주어졌고 요셉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고 또 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게도 꿈 가운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가 참으로 경배드릴 자가 아니니라. 어쩌면 그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많은 설들이 있지만 지난번에 IS,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파괴한 곳이 있는데 이라크 아닌가요? 그쪽에 요나가 갔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동방박사들의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과거 바벨론 출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땅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수되어 와서 오늘날까지 정말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존속하고 있는 뿌리가 남아있었지만 무슬림들이 그 뿌리마저 뽑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어쨌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동만 요란하게 부리고 야단 법석만 부릴 뿐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말지 않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헤롯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상황,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한 내던져지듯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눈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또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없을지라도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란스러운 예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조용히 무릎 꿇고 조용히 이마를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자들은 먼 길을 걸어서 먼 곳으로부터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까이 살던 자들은 소동만 일으켰을 뿐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도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도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헤롯을 비롯한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를 생각했던 자들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알기만 했을 뿐 정작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자들로 결국 자리매김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것이 예배이며 어떤 것이 교회이며 어떤 것이 참 예배자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예배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찬송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적대적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속을 걸어갑니다. 주님, 저들이 가만히 하는 일을 꿰뚫어보게 하시고 저들이 가만히 획책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주님 통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변함없는 걸음 주께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께 매인받은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죽음 끝에 부활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죽음과 부활을 겪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참으로 경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진정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